15번째,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또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 역사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은 모든 족속에 동시에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본토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 복음을 품은 씨앗들이 사방으로 터지고,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게, 레시에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솔로몬과 스바양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후손, 우리 팔라샤라고 불리우는 검은 피부의 유대인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대인, 네, 모두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이라는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돌아갑니다. 왜 하필 로마 군인일까요?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에게 전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모든 만물을 단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이라는 시간, 지구가 생기기 전이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자전하는 걸 하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기 전이니까 6일이라는 게 지구의 6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단순히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즉시 예수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 사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리스도로 빚으시는데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금문으로 뚝딱 하면은 그 즉시 금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요술장이 같은 분이 아니고,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지키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은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복음이 온 족속에게 전해지는 것은 무려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한테 복을 준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잘 살펴보세요. 금나라 뚝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먼저 복의 근원이 된 다음에, 그리고 큰 민족으로 성장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때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에서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갈 준비가 되어가는데, 자, 사울이 회심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 있는 선입견. 이방인은 속되고 불변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방이네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되고 불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생각에 이 이방인은, 우리는 결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는 유대계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와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의 만남으로 시작하는데,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속된 이방인을 구분하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서 26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은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를 구별하였으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뭐 한마디로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율법학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를 비난합니다. 자, 왜 선생님들의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계속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더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나 베이컨 좀 먹었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본질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법과 도덕, 양심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무엇을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인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매일 한두 사람씩 총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다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총을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뭐 양심, 법 이런 게 없다면요. 무슨 짓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외치는 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튿날 낮 12시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요파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와서 기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가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낮 12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지만은 낮 12시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베드로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이 환상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때 그 피장, 피장은 태아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장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까이도 하지 않는 아주 부정한 직업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도 더 이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더욱더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배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교라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불교라고 더러운 음식, 베드로는 부정한 사람 피장과 하늘에 머물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주제에 그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당시의 그 경건한 유태인들에게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야,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는 저 속되고 불결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에게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인데 그러나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는 베드로는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잘 아시고 재촉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네, 오늘의 요절입니다. 깨끗하고 불결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면 먹을 것이 지어 말이 많아 하고 세 번을 반복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은 불교하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예전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새로운 음성에 따라야 할까요? 베드로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고 하시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 부딪혀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창세기 12장에 이제 복음은 유대교를 넘어서 세상 온 족속에게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선입관에 묶여서 복음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사람은 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그러죠. 머무르면서 점처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번엔 환상이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합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 사람을 영접하는데, 자, 이때가 이 순간이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계속되는 24절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데 그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하고 4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47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려주는 것은 누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설교를 중단하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고넬료 집에서 한 일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문제가 돼서 힐난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행전 11장 17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개혁개정으로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눈이 맞겠느냐,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성령이 컨펌하신 일이라는 베드로의 설명에 감히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는데 베드로는 아주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사역을 마감하고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소개하는데 다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고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땅 끝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지만은 막상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오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하는 짓 보고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참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데 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이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크리스찬에게도 전통과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통, 관습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바꿔져야 하는데 예전 것 고집하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이민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이 그 너무 그 옛날의 그 전통과 관습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사실 우리 영예배도 그 예배를 좀 예배 그 사용하는 은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율법 전통 관습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는 그런 율법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고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유월절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칠해져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더럽고 깨끗한 것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예수 십자가만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거 좋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되는 이 고정관념이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그 선한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긴 사람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독선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십자가 없이는 깨끗함이 없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되는 복음입니다. 깨끗한 것을 구별하시는 분도 하나님,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 하시는 분은 역시 예수 하나님. 자, 베드로가 고쳐야 하는 고정관념은 바로 유대인들이 고쳐야 하는 고정관념이고 또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쳐야 하는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대상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도 나의 고정관념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본가지 유대인이 아니고 곁가지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게 되어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선배가 되고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택함을 받은 이방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항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 군인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계급인데 지금 말하자면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하필 고넬료일까요? 왜 하필 로마 병장이에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 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첫째,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이네요. 그렇지만은 그 가족, 하인 모두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고넬료.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 영어로 God fearer,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둘째,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 사람, 항상 구제를 베푸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예수를 모르는데도 이미 일치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에 몰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라요. 자, 베드로와 고넬료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걸 마음에 두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꼭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습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넷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는 것, 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제 상받을 일밖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물론이고 평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상 받을 일만 남도록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스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스가 월급을 안 올려주면 지가 못 견디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학점이 잘 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효과가 납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다섯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 하인들이 대답하는 말이 참 마음에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인들 얘기예요.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칭찬하는데 그가 주인이라고 억지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고넬료는 말씀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하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택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넬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같이 있던 가족, 하인, 친구들까지 모두 고넬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줄 잘 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란 말은 친구, 좋은 친구 사귀고, 네, 좋은 교회 다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택하신 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아마 자세에 달려있을 텐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우리 사단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오늘 배웠습니다. 항상 저희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